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어간에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요한복음 5장은 47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앞쪽 3분의 1은 베데스다 못에서 만난 오래 앓던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의 3분의 2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치유 사건은 무척 오래도록 아팠고 그리고 지금은 운신도 못하던 병자가 일어나 멀쩡하게 걸어다니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오래도록 아팠던 사람이 사람들 기억 속에 늘 아파서 땅에 누워있었던 모습만 남아있던 그런 사람이 일어나 활보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라웠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건은 아주 인상적이어서 복음서의 여러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은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5장에 무슨 일이 있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이 떠오르고 이 병자가 일어난 사건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요한복음 5장이 여러 가지 조각들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 저자가 여기저기서 모아온 글들을 붙여놓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치유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만을 기억하고 만다면 마치 책을 읽다가 서두만 읽고 끝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앞에 사건만 기억하고 만다면 중요한 것은 병자가 치유된 사건이고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부록처럼 여겨지고 말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듯이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은 그 병자가 나은 사건의 두 배에 되는 해당하는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지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싶은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길게 딸려 있는 바람에 뒤에 말씀을 할 수 없이 붙여놓은 것은 아니었겠죠. 오히려 5장을 곰곰이 읽어보면 앞에 이 베데스다에서의 사건은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실마리처럼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5장은 전개될수록 내용이 뒤로 이어질수록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무겁고 중요한 주제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래 앓던 병자가 나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의 뒷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첫째 부분은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오래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안식일인데도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죠. 사람들은 대체 안식일에 일을 하라고 시킨다니 이것이 어쩐 일인가 하고 예수님을 쏘아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눈초리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안식일에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놓으시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성모독 혐의로 예수를 죽이겠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야기를 이어가시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것이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람들과 문제가 생긴 것은 18절에서 보듯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말씀의 앞뒤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꼭 자기를 아버지의 하수인이라고 소개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죠. 19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바로 내 행동이 아버지의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적의를 갖고 예수님 앞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다시금 분명하게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의 적대감에 기름을 붓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을 감수하시면서도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더 하시냐 하면 20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지금 이 정도를 보고 놀라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인가? 21절과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21절에 보면 나는 이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하는 일도 아버지를 대신하여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저 병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담고 있는데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니 언짢아 하는 모양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려고 하는 일은 이 정도까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평생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전에는 생각지 않던 대상이 떠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곳이 있죠. 자, 그것이 무엇인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일들을 보고 이 일들의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데 이르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대상이 여기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에는 별로 생각하지 않던 어떤 관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 관문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와 맞닥뜨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문에서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이르게 될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한쪽은 생명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를 만나 24절에서 말씀하듯 심판을 피하고 25절에서 말하듯 생명을 얻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되고 나와 어떻게 맞닥뜨리느냐에 따라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지느냐를 결정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너희가 서 있으니 잘 선택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적대감을 갖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를 맞닥뜨리게 될 때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야기를 믿는다면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18절에서 보듯 예수님은 아예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치유의 힘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 본인을 앞에 두고도 이분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부분의 주제인 증언이라는 말로 이 세 번째 부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세 번째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증언을 한다고 그 증언이 참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 혼자만 관련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 증언해 줄 이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 혼자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에 대해 증언해 줄 이가 있다. 그것도 참된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번역에 보면 이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고 존댓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증언하는 이가 있다니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옛날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럼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이야기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보기를 제시하죠.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사람들이 기다리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데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금 나는 그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어떤 분, 너희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분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라고 내가 증언할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자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죠. 그리고 30절에도 내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더니가 바로 저분이다라고 증언합니다. 34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자, 그렇게 내가 누구인가? 너희는 지금 나에 대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떠올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는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언한 바 있다라고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권위를 인정했던 세례요한의 증언을 받으신 분이었다는 점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3절에서 요한의 증언을 떠올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34절에 나오고 있죠. 5장 3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하는 증언이 중요하진 않지만 너희가 세례요한의 증언을 세례요한을 존중하고 있으니 그의 증언을 기억하라고 기억해 보라고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 의도가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세례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어가십니다. 35절에 보면 세례요한 그는 누구였는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 램프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빛 속에 있기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빛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너희에게 그렇게 간절함이 있으니 그렇게 세례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며 빛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고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은 믿을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증언하는 일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세례요한의 증언 정도가 아니었죠.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진 증언은 그의 증언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례요한이 해준 말로 내가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증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더 큰 증언, 그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인가?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더 큰 증언이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나에게 주신 일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일 가운데 일부를 지금 목격했던 것이죠. 무엇을 보았습니까? 안식일에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 어떤 일입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고 계시고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세례요한은 그러니가 올 거라고 말만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권위를 갖고 그 일을 시행하시고 있는 일, 그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 무엇이냐? 37절에서 보듯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일을 통하여 너희가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지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 아니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37절과 38절에서 보듯 너희는 거기서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 보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가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이 많은데 너희는 어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어디서 같은 일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어디서 핀트가 어긋난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시려고 예수님께서 39절에 성경 이야기를 꺼내시게 됩니다. 자, 같은 것을 보면서도 같은 내용이 이르지 못하는 사례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장면을 여기 말씀하시죠. 자, 너희는 성경을 보고 있다. 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쓰여졌는가? 성경을 보면 나에 대한 증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너희의 상태는 어떠한가? 40절에서 말하듯 너희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펼치면서도 나에 대한 증언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느닷없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가 싶은데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 무슨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즉 그런 말씀으로 우선 읽힙니다. 지금 나는 너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너희를 설득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을, 이 대화를 하며 확인하게 되는 것은 42절에 보듯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이 세 번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도 그 일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렇다는 것에 대한 증언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모든 증언이 너희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보면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뭘 하고 계시는가? 아무리 이야기해 보아도 알아듣지 못할 이들 앞에 서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쉽게 무슨 소리인지 따라가지도 못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 사람들의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생의 일을 방도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생을 원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이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걸 보니 이들이 원하는 영생이란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것은 아닌 모양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엇에 경탄하며 무엇을 칭송할 것인가? 이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고 묻게 되는데 43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들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것 하나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는 경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 말고 사람이 온다면 이들은 칭송하고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 쪽으로 이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이들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싫어하게 될 것이죠. 자, 이것이 요한복음 5장 끝부분에서 확인되고 있는 인류의 무서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게만 된다면, 하나님과 멀리 있을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이 치유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그 진행된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인류의 실상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분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분을 단죄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44절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서로를 향해 감탄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감탄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영광마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영접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나와 계시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길게 이어가시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무력하시기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묻게 되죠. 자, 여기서 이 대화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나는 너희를 지금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너희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대적의 자리에 서 있구나를 확인시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옮겨놓고 싶어 하시죠. 자, 생명을 얻어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45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뒤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세를 의지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영생, 곧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정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과 하나님을 이어줄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쓰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90면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올 것이라고 말하죠. 왜 선지자가 오게 되는가? 사람들의 요청 때문이랍니다. 자,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말했냐 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지 않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를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한 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본문 47절에서 말하듯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모세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 하물며 지금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모세에게서 무슨 희망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이 있는데 하나님 곁에 가면 죽을 것 같은 적대감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적대감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대화의 결론은 요한복음 5장 전체의 결론은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묻게 되죠. 그러면 협상은 결렬된 것인가, 이제는 구원도 영생도 없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일을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되어 있었죠. 이 말씀이 대체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고 묻게 됩니다. 지금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게 될 일은 설득이나 이해나 또 인정 같은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병자가 낫는 것보다 오랫동안 앓던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류는 어떤 모습에 놓여 있는가? 인류는 하나님 쪽에 서지 않으며 결코 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인류 공통의 모습이겠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며 아주 예수님에게 감탄할 만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결론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시는 화해하지 못할 만큼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 그 구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대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의 현실인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를 몹시 곤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만 아니라면 어떤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훨씬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대상을 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지 말지를 판단하기도 하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런 사람들을 어찌할 것인가 묻게 되죠. 하나님은 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내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묻게 됩니다. 자, 36절에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더 큰 증언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더 그 내용이 깊어지겠지만 바로 뒷장을 보면 6장에 떡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인류에게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은 인류의 곤혹스러운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죠. 자, 인류. 자,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쪽에 서지 않는, 그리고 결코 서지 않겠다고 하는 이들, 성경을 읽으나 읽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들, 그리고 기적을 맛보나 기적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인 예수를 보나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들에게, 설득도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당사자, 하나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같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먹여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류에게 전해진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적대적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따르고 쫓고 그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고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무지 헤어나올 길 없는 나락에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내 인생에 도무지 더 이상 해답은 없고 멸망뿐이라고 느끼신다면 이 예수님의 면모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득도 불가능하고 적대감도 사라지지 않는 대상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손을 내미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을 바치겠다고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께서 지금 우리 앞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나는 너희를 고발하지 않고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오더라도 우리는 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생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나갈 때가 많은 것 우리의 모습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아니 우리보다도 더 깊이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우리 인생에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무슨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주께서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양식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